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8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21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난주까지 누가복음 8장을 나누다가 왜 갑자기 21장인지 의아하게 여기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선임 교역자로 섬길 때 2015년까지 주일 예배에서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16년과 2017년에 용인에 있는 한국기독교순교자기념관에서 섬겼습니다. 그 2년 동안은 전임 교역자들이 주일 설교를 한 달에 한 번 돌아가면서 전했습니다. 그때 전임 교역자들이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8장 25절까지 나누었습니다. 2018년부터 그 뒤를 이어서 제가 다시 설교했습니다. 여러 교역자가 한 책을 두고 말씀을 나누는 것은 말씀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흐름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교역자가 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래서 본래는 누가복음을 다 마치고 난 후에 제가 전하지 않은 부분을 다시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21년 7월부터 4개월 동안 안식월을 가지고 돌아와서 앞부분을 먼저 전하는 것이 교우님들에게 유익하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 부분을 먼저 전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8장 25절까지를 약 1년 6개월 동안 전했습니다. 혹시 예수님과 제자들을 태우고 가던 배가 광풍을 만난 후에 내용이 궁금하시면 교회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2018년 1월 14일부터 들으시면 연결이 될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은 모두 7번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2번 가셨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고는 5번 가셨습니다. 지금 십자가 지심을 목전에 두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7번째로 예루살렘에 올라와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우리의 종말과 연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종말을 준비할 수 있는지 잘 일러줍니다. 오늘 본문 34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에서 강조되는 말은 너희 자신에게입니다. 즉 조심해야 할 대상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 대상의 제1순위는 그리스도인인 나 자신입니다. 방탕함, 술취함, 생활의 염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우리의 삶과 믿음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의 초점을 맞추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자 우리를 짓누르는 것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문자 그대로 주색 잡기에 짓눌려 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여러 중독에 또 다른 사람은 자기 야망에 짓눌려 삽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죄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세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자신을 너무 혹사시키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삶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일을 나에게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 중독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대중가요 중에 이런 랩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일주일은 월, 화, 수, 목, 금, 금, 금. 가득 쌓인 업무 때문에 쉴 틈틈틈 없어졌어. 입술이 또 텄어. 얼굴 위에 그어진 빛 금금금. 월화수목 금금금은 쉴 새도 없이 또 주말도 없이 일해야 하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요즘은 금요일 저녁부터 휴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금요일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서 월화수목목목목이라고 하기도 하고 월화수목금월월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각 기업에서는 말할 필요도 없고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면 국민이 좋아할 만한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정부 부처에 있는 공무원들이 월화수목금금금으로 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한계가 있습니다. 무리해서 일하면 몸에 무리가 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야구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는 투수입니다. 야구계의 오래된 격언 중에 하나는 타선이 좋으면 4강에 가지만 투수력이 좋으면 우승한다입니다. 그날 선발 투수가 어떻게 던지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타자보다는 투수가 훨씬 더 많은 연봉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한 투수가 경기마다 나가서 공을 던질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투수가 한 경기에서 실력을 다해서 던지면 최소한 닷새는 쉬어야 한다고 해서 프로야구팀에서는 제1선발부터 제5선발까지 있습니다. 게다가 중간 개투, 릴리프도 있고 마무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야구팀에 등록된 선수의 약 50%는 투수입니다. 만약 어떤 선수가 시속 160km가 넘는 공을 던질 수 있고 제구력도 뛰어나서 자신이 원하는 곳에 공을 던질 수 있다고 해도 모든 경기에 출전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서너 경기에서 연속적으로 던진다면 그의 체력이 소진되어 더 이상 그런 공을 던질 수 없습니다. 계속 그렇게 던졌다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몸이 다 망가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오래 남는 뛰어난 투수가 되는 일은 요원합니다. 체력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과도한 일은 우리의 눈을 흐리게 만들거나 보지 못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것을 볼 수 없게 합니다. 둘째로 덜 가치 있는 일에 몰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을 볼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면 신문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제대로 알아야 자기 삶을 돌아보고 좀 더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제가 세상을 알아야 한다고 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 먹을 때까지 여러 신문을 읽는 일에만 몰두한다면 그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 TV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아침 드라마와 오전 건강 프로그램, 저녁 지역 탐방 프로그램, 밤 드라마까지 모두 깨고 있을 정도라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물론 과도한 유튜브 시청도 그러하고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주일 168시간 중에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시간 등 영적인 일에 사용하는 시간과 영화와 TV를 보는 시간, 친구와 만나 잡담하는 시간 등 세상적인 일에 사용하는 시간을 비교해 본다면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또한 어느 쪽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겠습니까?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부분에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덜 가치 있는 일에 몰두하면 더 가치 있는 일에 시간을 사용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을 볼 수 없습니다. 셋째로 세속적인 가치관에 함몰당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공중에서 날아다니며 살게 하지 않으시고 세상에 두 발 딛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세상과 결코 유리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불신자와 비신앙적인 환경을 만나고 그 속에서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 속에서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가진 가치관을 갖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오해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을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의 초점을 맞추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긴장해야 하는 이유를 35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34절에 있는 그날이 덫과 가치가 헬라어 성경에는 35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를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모든 얼굴에게입니다. 그래서 35절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이러합니다. 그날이 덫과 같이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얼굴에게 임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각각의 모든 사람에게 아주 구체적일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긴장감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표현은 덫과 가치와 모든 얼굴에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종말이 덫과 같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덫은 산짐승이 평상시에 다니는 길에 놓습니다. 그래서 산짐승은 일상적으로 다니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피할 수 없는 위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의 덫은 일상의 삶에서 예기치 않게 찾아올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로 드신 것이 노아의 시대와 롯의 시대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멸망을 당하기 전까지 일상의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때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말씀하신 대로 찾아왔습니다. 우리에게도 불현듯 마지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겪게 될 일에 대해서 누가복음 17장 34절과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같은 자리에 누워 있는 두 사람은 부부일 수도 있고 아버지와 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아내의 믿음을 대신할 수 없고 아내가 남편의 믿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모가 자식의 믿음을 대신할 수도 없고 자녀도 부모의 믿음을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여인은 집 밖으로 나갈 때 너울로 얼굴을 가렸을 뿐만 아니라 발목도 보이지 않도록 긴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농부의 아내는 남자가 집에 없을 때는 너울을 벗고 얼굴을 드러내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치맛자락을 걷어 올려서 다리를 다 드러내어 놓고 맷돌을 갈았습니다. 그래서 맷돌을 가는 두 여인은 아주 친한 사이였을 것입니다. 이 두 여인은 어머니와 딸 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일 수도 있고 친한 이웃 여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할지라도 한 사람의 믿음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두 사람과 이 두 여자는 일상의 일로는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같은 장소에 누워 있고 같은 장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데려감을 얻는 사람도 있고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의 겉은 동일하게 보였을지라도 그들의 속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의 준비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우리의 속 사람으로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종말을 준비해야 하는지 36절에서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종말을 가장 잘 준비하는 것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있다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잠을 자지 않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둡다는 것을 바르게 인식하고 있어야 하고 세속적 가치관 속에 함몰되어 무엇이 빛인지 무엇이 어둠인지 알지 못한 채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이 있다는 것을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국가고시를 한두 달 앞두고 있고 또 그 시험에 합격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수험생이 하루에 10시간씩 잘 수 있겠습니까? 만약 대통령께서 나를 정부의 중요한 자리로 부를 날이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자신의 삶을 대충 살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느냐 아니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과 이 땅을 살아갔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그 사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것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지심을 목전에 두신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예루살렘에서의 모습을 37절과 38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성경에 이와 유사한 장면이 몇 곳 있는데 저는 이런 장면을 대하면 가슴이 점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3년 동안 기숙사에서 생활했습니다. 기숙사에는 큰 비용을 내지 않아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나니 갈 곳이 없었습니다. 물론 집을 구할 돈도 없었습니다. 신학교 뒷산에 올라가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면 온 천지가 집인데 제가 살 곳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공부를 더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었기에 신학대학원 동기 두 명과 돈을 모아서 집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셋이 모아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옥탑방도 보았고 반지하방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돈은 거기에 들어갈 정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약간 힘이 들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집이 있어도 누구에게나 허락되는 곳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보증금과 월세를 맞추어 구한 집은 구두방에서 쓰던 창고를 개조한 방이었습니다. 그 단칸방에는 손바닥만한 창문도 없었기 때문에 문을 닫고 불을 끄면 암흑 그 자체였습니다. 그곳에서 1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래도 등 붙일 곳이 있다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다윗과 예수님은 이보다 더 못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의 뒤를 이을 왕으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 최소한 10년은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고 전국에서 가려 뽑은 군사 3,000명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다윗은 전범이나 테러리스트가 아니었습니다. 흉악한 살인을 저지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을 주군으로 섬긴 충직한 장군이었고 그의 음악 치료사였습니다. 게다가 사울 왕의 사위였습니다. 사울 왕이 십 광야에서 군인들과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말하길 하나님이 오늘 이 원수를 장군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제가 그를 당장 창으로 찔러 땅바닥에 박아놓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개를 가로젓고는 사울왕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만 갖고 나와서 건너편 산 꼭대기에 서서 사울왕에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사냥꾼이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듯이 겨우 벼룩 한 마리 같은 나를 찾으러 이렇게 나서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임금님을 나의 손에 넘겨주셨지만 나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임금님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이 가진 권력에 비하면 자신은 그저 새나 곤충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왜 이렇게 행하느냐는 하소연이었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에게 축복의 말을 했지만 그것은 입발림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는데 그 모습을 사무엘상 26장 25절이 이렇게 전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은 자기 곳, 그가 살던 왕궁으로 돌아갔지만 다윗은 자기 곳이 없어서 자기 길로 갔습니다. 당시 다윗의 거처는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고 왕의 장군으로서도 제 역할을 다했지만 제대로 된 신 벗을 곳도 등 붙일 곳도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중에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된 것이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그때 빵과 생선을 먹은 사람이 성인 남자만 해도 5,000명이었으니 여인들과 어린 아이들까지 합하면 최소한 1만 명 이상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당시 그 사건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얼마나 충격과 감격이었던지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습니다.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취하신 행동이 이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다시 산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체력을 기르시기 위해 등산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저분이라면 우리의 의식, 주를 책임져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예수님은 계실 집이 없고 머리 둘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7장에는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예수님의 메시아 됨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논쟁이 끝나고 난 뒤의 장면을 이렇게 전합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과 8장 1절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사람들에게는 다 돌아갈 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메시아 대신 우리 주 예수님에게는 돌아갈 집이 없으셨습니다. 냉장고에 먹을 음식이 가득함에도 살을 빼기 위해서 두 끼 세 끼를 굶거나 소식을 하는 것과 먹을 것이 없어서 두 끼 세 끼를 굶고 더 먹고 싶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소량만 먹고 줄인 배를 움켜쥐는 것과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기 집을 떠나 캠핑을 가서 물가에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며칠을 보내는 것과 살 집이 없어서 공터에 천막을 치고 그곳에서 지내는 것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심에도 당신의 등을 붙일 만한 방 한 칸 없으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산에서 쉬셨다고 합니다. 쉬다라는 헬라어 동사가 아울리조마이인데 이것은 야영하다, 밖에서 밤을 지내다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바람이 불다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공생애의 마지막 밤을 마지막을 보내시는 예수님께서 등 붙일 곳이 없어서 바람이 부는 감람산에서 밤을 지새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다는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찬 이슬과 찬 바람을 맞으시며 신세 한탄을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아니 바로 나같이 형편없는 인간을 영원히 살리기 위해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불현듯 종말을 맞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준비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소개한 적이 있는데 우리의 마지막을 생각하게 해주는 영어로 된 글을 한 청년이 제게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엄마의 뱃속에 있는 두 태아의 대화입니다. 두 태아가 엄마의 태 속에서 재밌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믿지 않는 아기였습니다. 그 아기가 다른 아기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믿는 아기였습니다. 너는 출생 후에 삶이 있다고 정말로 믿니? 믿는 아기가 대답했습니다. 물론 믿고 말고 모든 육체에 출생 후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은 분명해. 우리는 여기 태 속에서 튼튼해지고 준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밖으로 나가게 돼. 믿지 않는 아기가 답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야. 출생 후에 삶이 있을 리가 없어. 그것은 공상이야. 삶이 어떤 것인지 알기나 해? 믿는 아기. 그런데 난 사실 자세히는 몰라. 그러나 거기는 여기보다 좀 더 밝고 아마 우리는 우리 발로 걸을 수 있을 것이고 우리는 입으로 먹게 될 것이라고 난 믿어. 믿지 않는 아기. 농담하지 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 발로 걷고 내 입으로 먹는 것은 불가능해. 그것은 생뚱맞은 소리야. 우리는 탯줄을 통해서 양분을 공급받아. 내 말 잘 들어. 출생 후의 삶은 절대로 불가능해.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탯줄을 통해서만 가능해. 그리고 생명은 아주 짧아. 믿는 아기, 나는 가능하다고 확신해. 모든 것이 아주 달라질 거야. 나는 그것을 상상할 수 있어. 믿지 않는 아기,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온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 너도 분명히 알지? 확신하건대 출생은 생명의 끝이야. 삶이 뭔지 알아? 그것은 여기 어둠 속에서 끊임없는 고통을 겪는 거야. 믿는 아기, 아니야, 아니야. 우리의 생명이 출생 후에 어떨지 확실히는 몰라.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엄마를 보게 될 거야. 그리고 엄마가 우리를 돌봐줄 거야. 믿지 않는 아기, 뭐라고? 너는 엄마를 믿는단 말이야? 엄마가 존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이야? 믿는 아기, 엄마는 항상 우리 주위에 계셔. 우리는 엄마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엄마 덕분에 사는 거야. 엄마가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어. 믿지 않는 아기, 그것은 미친 생각이야. 나는 엄마를 본 일이 한 번도 없어. 내게는 엄마가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 분명해. 믿는 아기, 난 동의할 수 없어. 때때로 모든 것이 조용할 때 난 엄마가 노래하는 것을 들을 수 있고 엄마가 내게 손을 얹고 축복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 난 출생 후에 실제의 삶이 시작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 당신은 어떻습니까? 형제 자매님들과 교우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어 쉬고 난 후에 우리를 품고 계시던 우리의 아빠와 엄마가 되시는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잠자리에 든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을 떴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감격적인 포옹을 하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때 평생 우리 곁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던 성령님과 생명의 강가를 거닐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아니 지금 이 시간에도 다른 사람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위에서 내 곁에서 내 안에서 노래를 불러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공생의 마지막에 무너질 성전과 무너질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며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사십시다.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어 쉴 순간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생명의 기간 동안 우리가 성취하고 싶은 세속적인 욕망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혹사하지 않게 하시고 가치 없는 일을 마치 가치 있는 일처럼 착각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을 잃는 경우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속적인 가치관에 우리의 삶이 함몰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시선을 두어야 하는지, 무엇이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양식인지, 어떤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외면하곤 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눈에 보이는 것을 챙겨놓고 싶고 남들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있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인 것을 고백합니다. 매 순간 기도하며 깨어 있으므로 바른 길을 걷는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보잘것없음에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관념이 아니라 삶이 되게 하시옵고 다른 사람들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도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사회와 인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어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